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교회 절기로 저희들이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다 아는 것인데 왜 특별히 이렇게 절기로 구별해서 지킵니까? 그것은 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다린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떠한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에 보통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다 틀리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 감당할 수 있게,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왜 오순절이에요?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49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난 다음 날이에요. 유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다음 날.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며칠 계셨어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며칠이요? 40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있다가 승천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며칠을 기도하며 기다린 거예요. 열흘.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기다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날이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열흘이 되었을 때 그들이 기다렸던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너무나 궁금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에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멍하기도 하고 이게 어떠한 일이지 막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에 성령께서,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너희들 막 궁금하지? 하지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너희들이 알 수 있게, 너희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 수 있게 다시 오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날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보통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해요?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을 심판하세요. 영생으로 영벌로 심판하십니다. 또 동시에 영생으로 영벌로 심판하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재판하고 판단하시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상을 주시는, 상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는 그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계산했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혹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분명히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은, 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심판하시는데, 재판하시는데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공정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칭 예수라 하는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설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오시는데 이단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이 특별히 당신에게만 기회를 준다. 우리 그룹으로 오면, 우리 모임으로 오면은 당신들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는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런 데는 가지도 말아야 돼요. 거짓된 것, 가짜, 진짜인가 여러분이 확인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곳에는 갈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실 때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언제이냐면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날이에요?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1년에 세 번은 내가 지정한 곳으로 와서 예배, 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치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세 번, 무교절은 곧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칠칠절,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장막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세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러니까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회막이 있는 곳에서 모였지만 회막이 있는 곳으로 와야 했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적어도 세 번은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막 소란스러우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만 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전 세계라 할 수 있는 그 로마의 여러 제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고 그들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오실 때도 분명히 알게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못 알아보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게 우리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우리가 땅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가지고 우리를 다 불러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만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좀 특별하다, 비밀스럽다는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물론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성령님이 모든 사람이 알게 오셨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택하신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흩어졌어요. 막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흩어지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원래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한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언어가 많아지게 됐어요? 왜 여러 민족으로 갈라지게 됩니까? 왜 그래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은 뭡니까? 뭐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홍수로부터, 또 우리가 멀리서도 흩어지지 않게 우리가 한번 뭔가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를 마치 자신들의 어떤 노력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창세기 11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죄 때문에 나쁜 짓 하니까 서로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언어를 여러 언어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영어로 고민스러워하는 거 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소식을 못 들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근본적으로 뭡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막 놀랄 정도로,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어떠한 일들이 막 그 무리 가운데, 모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을 주목하고 그곳에 딱 왔는데, 한마디로 구경하러 왔는데 그들이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방언은 뭐냐면 지역 언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방언을 이야기할 때 하늘의 언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말, 무슨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방언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오순절에 임한 그 방언은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뭐 프랑스어, 뭐 또 여러 가지 뭐 언어들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도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네이티브 랭귀지는 영어예요. 그러니까 저랑 깊은 대화를 할 때에 제가 한국말로 막 얘기해도 어떨 때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알아들었는 줄 알았는데 그냥 건성으로 네네네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그냥 알지 못하는 막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은 영어를 하지 못하는데 영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 로마 라틴어를 할 수가 없는데 로마 라틴어 말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들이 놀란 거예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어요.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그 각 지역의 언어로 막 말을 하는데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그 말이 또 한 곳 더 나와요. 그곳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장 49절이에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랬어요.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거 누구의 고백이냐면 어머니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을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자기와 같이 성령으로 정말 잉태되진 않았지만 자기와 같은 비슷하게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기를 낳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을 만나잖아요. 그때 엘리사벳을 만나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나신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복음은 예수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각 방언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바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했던 그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설교를 지금 성령의 언어로 제일 처음 듣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처음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기의 언어로 그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냐?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 촌놈 아니냐,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들이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적어도 성령의 역사하심, 아 이것이 성령이 아닌가라는 것을 대부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건 뭡니까?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성령의 사역은 뭐냐?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한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삶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뭐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목사도 설교만 잘하면 안 되고 말만 잘하면 안 되고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역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인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성령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딱 탔는데 거기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만났어요. 딱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우리 김철기 집사님과 김창림 권사님이 딱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타기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 김철기 집사님이 좀 이렇게 숨이 가쁠 때가 있어가지고 산소통 두 개, 세 개, 오도해가지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서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진 않지만 혹시 이머전시가 생기면은 이렇게 산소호흡을 해야 되니까 딱 그 앞에다가 산소통을 두고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저는 좀 뒤쪽에 있었는데 앉아있다가 한참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인데 가서 인사해야 될 것 같아서 딱 갔더니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저를 딱 앉혀놓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이루셔가지고 저를 보자마자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좀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구역에 있는 분들은 이제 직접 들으시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어요. 고향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고향 교회가 땅이 경매로 넘어갔더래요. 어떻게 된지는 몰라겠는데 그냥 고향 땅 그게 경매로 넘어갔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딱 오는데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얼마라도 가서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그거를 딱 헌금을 한 거예요. 이거 경매에 나온 거 땅을 다시 구입하는데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권사님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뭐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 대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내야지. 내가 미국 돌아가면은 내가 이거 보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 권사님이 딱 그거를 내고 왔는데 그 교회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시골 교회니까. 그래서 권사님도 아마 그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방문한, 미국에서 방문한 권사님이 헌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경매에 들어간 돈을 다 헌금하셨대요. 그 다음에 제가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헌금을 할 때 남편 집사님과 같이 이름을 넣어서 딱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옛날에 우리 집사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거기 있을 때.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헌금까지 했다는 것이 그 있는 사람들에게 더 놀란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아, 정말 돈도 돈이지만 우리의 삶이, 내 헌신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가서 너무나 예배를 드리고 나왔지만 그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씨앗이 돼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함께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없어요. 큰 물질이 없어요. 이제는 정말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조그만한 것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성령에게 정말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